이제는 사도행전 아주 길었던 이야기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사이에 소요를 부추기는 자며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로서는 이 새로운 종교가 되는 그리스도교의 위치가 또 어땠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사자의 무리가 그리스도교를 나자렛 분파라고 로마의 총독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교의 일종의 이단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분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론을 이렇게 제기한 건 24장 14절입니다.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연수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종교 그리스도교를 몇 차례 걸쳐서 새로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바오로 사도의 입을 빌려서 루카 저자가 자신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새로운 길이다라고 고유한 표현을 사용해서 선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루카의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당시 자신의 상황에서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유다교에도 어쨌든 부활이라는 교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중심도 부활이다. 그래서 그리고 뿌리고 뿌리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호교론의 입장에서의 어떤 루카 저자의 입장도 앞서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다교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 안에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보호를 좀 받고 있었는데, 이제 루카는 유다교의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나왔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해서 법적인 보호를 좀 받고 싶어 했고, 동시에 또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를 차별화하면서 뿌리는 같지만 우리는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차별화하면서 그리스도교의 교육 고유성을 지키고자 하는 루카 저자의 어떤 투트랙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뭐 모순적인 게 아니라 동시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이죠. 로마 제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유다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우리 종교도 보호해달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유다교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교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교 내부 안에서도 계속 유다교를 회개하려는 성향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히브리서가는 바로 이 유다교를 회개하려는 그 보수적인 모습을 이겨내려는 교회의 의지가 바로 히브리서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히브리서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6장 23절입니다.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질문, 곧 부활에 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 안에서 뭐 지금은 뭐 당연합니다만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는 그 거의 핵심입니다. 지금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직 그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 어떤 교리가 이제 유다교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 이를테면 그리스도교를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공생활 때에 뭐 그런 업적들 같은 걸 강조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바울의 사도는 부활을 가장 자기 믿음의 중심에 두고 이 부활신앙, 이런 바울의 어떤 사상들은 이제 나중에 가톨릭 교회로 그 이제 뭐 자리를 천천히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당연한 듯 합니다만 당시로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바울의 사도의 어떤 말을 좀 살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가장 강조합니다. 로마서, 이따 로마서 들어가겠지만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의 서간에서 바울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분, 하느님의 아들,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부활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또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승사료로 끝나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활 방식이 각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거 뭐 살아온 길이 결국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의 길을 결정하게 된다. 사실 자연스러운 말인데, 그래서 부활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이제 아무도 부활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게 되는, 그래서 모든 일이 이승사료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죽고 나면 끝이면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죽고 나면 다 끝나버리면 내가 막 뭐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죽으면 끝이면 되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일이 쉽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100% 어떤 새로운 어떤 사상, 교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확립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각자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는 거죠. 뭐 부활, 뭐 죽은 다음에 생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없다고,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어떤 사람은 또 있다 하고,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걸 갖다가 신이 세상에 와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이제 부활이라는 건 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과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걸 내 의지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인생길에서 그의 행위와 생활 방식은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과 생활을 결정짓게 되고 그 결정짓는 그 중요한 길목이 바로 부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우리 행동과 실천과 생활로서 이미 자기 자신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부활이다라고 바울의 사도가 계속 이제 자기 이제 그 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있다. 있으니까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자. 또 예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뭐 책들도 나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아간다는 게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일단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의심을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돌아갈 길은 알고 있죠. 결국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고 하느님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과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 최선이라는 거는 단지 교리가 아니라 교리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사실은 양심을 가지고 다들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하도 헷갈리니까, 사실 헷갈리죠. 뭐 정치라는 것 안에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아니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또 사람들이 모두 그런 모습을 따라 해나가는 걸 보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다수가 비겁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방향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제 그 방향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잡고 굳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아주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27장 1절에 44절, 이제 로마를 향한 항의입니다. 뭐 몇 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시고 이제 바울 사도가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보내는데, 그때 항해는 어느 계절이나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도와줄 때가 있고 안 도와줄 때가 있는 거죠. 특히 가을이 시작되면서 아주 위험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지중해죠. 대서양을 가로질렀던 게 아니라 지중해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근데 그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것조차 그때는 아주 위험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집트에서 시작하면 그쪽 이스라엘과 터키 쪽 해안선을 따라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이제 훨씬 이제 날씨가 안 좋아지는 거죠. 겨울에는 실제로 항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바울 사도의 이 여행은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마 식량을 옮길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였던 것 같습니다. 27장 6절을 보면 거기에서 백인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그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카이로에서 더 북쪽으로 이제 나일강이 뭐 지중해하고 큰 면적에서 만납니다만, 만나는 그쪽에는 아주 가장 번성했던 도시에서 오는 배, 그 배는 밀을 싣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의 밀이 거의 로마 제국을 먹여 살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집트의 밀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 밀을 로마로 운반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날씨가 좋지 않은 가을 너무 무렵에 이 항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27장 38절을 보면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살아나려고 오만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은 요나의 모험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일종의 부활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27장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서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해안선을 따라가긴 합니다만 바람을 치면 뭐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27장 44절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널빤지를 일부는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두 무사히 무트로 나오게 되었다. 이 뭐 마지막 모험 이야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로마로 바오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28장 17절에서 31절 로마에서 선교하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오로의 로마 선교 이야기를 책의 마무리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로마에서도 결국은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도들도 로마를 밟았다는 반증이 되고, 특히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러한 업적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도 같은 선에 두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뭐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 와서 선교를 했다는 전승이 있는데, 바오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둘 다 비슷하다. 라는 얘기를 루카 저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바오로는 기존의 선교 여행에서 그랬듯이 로마에서 유다인들을 먼저 만납니다. 28장 17절.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28장 24절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아마도 사도행전에는 그 이들과의 대화가 그렇게 특별히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아마도 계속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유다인들의 면전에서 아마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간에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 중에 두세 차례 언급됐던 선포를 저자는 다시금 바오로사도의 입을 빌려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28장 28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느님의 성령이 이제 유다인들, 아니 이민족들에게 옮겨간다라는 선포를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유다인에게만 머무르는 거나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보편주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이 태도는 사실 바오로의 태도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바오로는 사실 유다인들에 대한 어떤 애증을 가지고 있죠. 사랑도 갖고 있고 증오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만나면 자기를 괴롭히니까 인간적으로 믿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신앙적으로 나와 같은 민족, 내 민족이기 때문에 계속 하느님의 어떤 구원의 울타리, 그리스도교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을 하는데 실패를 하죠. 근데 루카는 사실 이제 책은 바오로 사도보다 더 후대에 쓰여진 이야기면서 상황이 더 사실은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지면서 이제는 루카는 유다인들을 거의 그리스도교에서 분리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루카의 이런 말마디들이 나중에 중세교회에서는 초대 이제 국교가 넘어가고 하면서 유다인들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행해갈 때 아마도 그런 근거로도 분명히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루카 이 표현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100% 유다인들이 가톨릭으로 넘어오지 않아 그 개종을 뭐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안 하고 자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루카는 완전히 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좀 이분법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편주의에 사실은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죠. 루카가 보편주의를 강조를 하면서도 자신의 보편주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다 그렇죠. 자기 말에 오롯이 100%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 막 자기 애들이 담배 피는데 담배 피지 마 그러면 아빠도 피잖아 그럴 때 이런 경우들은 너무 많잖아요. 막 하지 마 하는데 엄마도 하잖아 이런 얘기는 애들한테 우리가 그런 피드백을 받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야단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뭐 나보다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런 논리도 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불완전함들은 뭐 어디에서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루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은 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아니라 참수형을 받고 생을 마칩니다. 그게 더 사실은 편한 거죠.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세 번 머리가 튀었다고 해서 그 세 번 튄 자리에 샘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렇게 세 개의 샘 성당이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순교터에 성당을 지은 것이죠. 뭐 여기는 옛날에는 한국 분들이 거기 가면 그 기념품 가게 화장품을 파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화장품을 엄청 많이 사갔다고 하는데 지금도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곳이 바로 바울 사도의 순교지가 됩니다. 여튼 사도행전의 저자 루카는 구원의 보편주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인 바울 사도를 다른 열두 사도와 동등한 반열에 놓기 위해서 거의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자신의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말애를 쓴 게 바로 사도행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도행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